오복헌 시리즈 세 번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께서 평강의 인사를 하셨죠. 그래서 모든 불안 속에 주님의 평강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요즘 시대에 가장 젊은 사람도 그렇고 요즘에는 나이 든 사람들도 많이 그러는데 비교라는 것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비교. 혹시 그 카페인이라는 말을, 카페인 우울증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커피를 좋아하는 저는 카페인, 그러니까 커피에 카페인 줄 알고 무슨 말인가 찾아봤더니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세 가지를 합쳐서 한 말이더라고요.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구글링 한번 해보시면 딱 나옵니다. 뭐냐면 습관적으로 남의 일상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남들이 어떻게 지내나 관심 있게 쳐다보고 그래서 성공하는 커리어 모습도 보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모습을 카페인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눈을 뜨면 구독하고 사람들의 모습을 살펴보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는 승진하고 누구는 집 사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프다듯이 그냥 그거를 보면서 또 슬퍼하는 그렇게 우울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봅니다. 어저께인가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전 세계적으로 우울증에 걸리는 사람들의 연령대를 쭉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제일 좋고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우울증이 심해지더라고요. 그래서 60대, 70대가 가면 우울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리서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저 잘 돌봐야 됩니다. 60대에. 근데 우리나라는 예외예요. 우리나라는요. 쭉 동일하게 60대, 70대가 우울증에 많이 걸리는데 의외로 20대, 30대가 60대, 70대만큼 우울증에 걸립니다. 우리나라 통계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대체적으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비교하며 자신들의 모습을 우울하게 스스로 몰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아름다움,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거든요. 그 고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아요. 비교하느라고 스스로 엉뚱한 덫에 걸려서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그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죠. 그런 순간에도 베드로는 물어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에 대한 궁금증을 이야기를 합니다. 남의 인생에 마음 쓰며 살아갔던 사람도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너랑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며 살지 않길 바랍니다. 비교하면서 스스로 감옥에 갇혔던 그런 삶들을 좀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요한복음 21장은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디베라 호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갈릴리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라고도 하죠. 그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고기 잡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세 번 물어보는 장면이 오늘 말씀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미리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절대 그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너 나를 버리고 도망갔지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나를 세 번 부인했어?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예수님은 내 양을 먹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18절에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그러자 베드로가 옆에 있었던 요한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나는 그렇게 죽게 되는데 예수님, 그러면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실제로 요한은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서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가 회복되는 그 자리에서조차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와 비교하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요한보다 더 나은 사도, 더 멋있는 인정받는 그런 모습이 되길 원했던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원치 않습니다.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은 요한의 길을, 베드로는 베드로의 길을 가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내 길을 어떻게 가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 비교라는 이런 생각 속에서, 이런 감옥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성과보단 관계를 먼저 생각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야, 너 고기 얼마나 잡았냐? 성과에 대해서 물어보지 않습니다. 너 왜 그때 나 부인하고 도망갔어? 라고 물어보지 않았죠. 그리고 오직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만 물어봤습니다. 몇 번이요? 세 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실적을 봅니다. 스펙을 봅니다. 그래서 남들과 비교해서 네가 좀 더 낫다 못하다를 평가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런 성과를 보지 않고 관계적인 사랑의 관계를 먼저 살피십니다. 우리는 이 사랑마저도 더라는 뭔가 성과를 자꾸 가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내가 나니까 어떤 관계 속에 살아가는가를 보신다라는 거죠. 현대는 성과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연봉이 결국은 자기의 지위가 되는 거죠. 대기업에 다니면 저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이랬던 경험이 한번 있습니다. 또 목사님이 저를 교회로 오라고 청빙을 부탁하셨어요. 그 목사님과 인터뷰를 하러 가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내가 적어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살았는데 어느 정도는 나한테 대우를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속으로 이렇게 계산을 막 하고 갔어요. 근데 그 목사님과 대화하고 나오는데 엄청 창피했어요. 물론 얼마큼 성과를 이야기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계속 대화하면서 너무 그게 그런 마음 가졌다는 자체가 창피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이후에 제가 어디를 부임하든 저의 작업에 대해서 한 번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때 그 어린 마음에는 나를 이 정도 대우해야 나를 내 가치를 인정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작업과 내 가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한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지 모릅니다. 부모는 자녀의 성적표도 물론 보지만 더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더 중요한 거죠.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보십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훌륭한 일을 했는가,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가, 얼마나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일을 했는가를 보지 아니하시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어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큰 일, 뭐 대단한 일, 이런 거에 많은 점수를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교를 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교하는 이런 늪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세상의 평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둬야 됩니다. 고정시켜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가를 항상 생각하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세상 사람이 나를 뭐라고 이야기를 해도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내가 뭔가 성과를 내야지라는 조급한 마음이 들 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조차 희생시킬 만큼 나랑 사랑하셔서 나와 함께하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꼭 마음속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들이 이야기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속에 살아감으로 비교의식을 극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17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말씀하시죠.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베드로는 내 양을 먹이라라고 말하는데 그 내 양을 먹인 게 너 베드로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때로 목사들끼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 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사실 정확히 따지면 예수님의 양들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양들을 먹여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모든 커리어, 우리의 모든 삶이 내 꿈을 이루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을 먹이는 그런 삶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맡은 사명에는 어떤 순위가 있지 않아요. 너는 큰 일 했으니까 더 높고 너는 적은 일 했으니까 더 낮고 이런 순위가 없다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각자에게. 세상은 직업을 통해서 그 사람의 위치를 인정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사자 그러면 인정받는 거죠. 뭐 의사, 변호사, 회계사 이런 사자가 붙으면 인정해 줍니다. 아,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그런 사자가 아니라 그 부름의 자리에 내가 얼마나 그 부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충성하는 자를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수천 명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으로 부름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무실 구석에서 엑셀을 정리하면서 엑셀 파일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정의, 공의를 실천하는 작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누군가는 화려한 무대에서, 누군가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이를 돌보고 작은 일에 성실하게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하느냐보다는 내 양을 맡겼을 때 내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일을 감당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양이라는 거예요. 내 양 그러면 사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함께하는 주변 사람일 수도 있고 내가 감당했던 일일 수도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좀 넓게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직업을 갖고 있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생들도 이제 앞으로 졸업하면 다른들의 직업들을 가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이 생계수단으로만 남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생계수단에서 멈추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먹이라 하신 내 양을 먹이는 사명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생각하며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결단, 그런 헌신, 그런 충성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하나님 이 양을 내가 어떻게 먹게 됩니까?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며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결단들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2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한 말,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요한이 그렇게 되든 너는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씀입니다. 사실 베드로와 요한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나름대로의 누군가 더 인정받은 제자라는 이야기들이 오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 사람을 특별하게 귀하게 여깁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세 사람을 다른 열두 제자보다 조금 더 특별하게 대우를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요한보다 그래도 내가 더 인정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 대한 생각을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이 사람 어떻게 됩니까? 그때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꼭 기억해야 돼요. 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되든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내가 제시한 내 길을 따라가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만약에 올림픽에 가면 100m를 뛰는 육상 선수들도 있죠. 탕 해가지고 팍 뛰어가는데 뛰어가는 사람이 옆에 쳐다보고 걸어가면 뛰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막 중심을 잃을 겁니다. 그리고 속도가 늦어질 겁니다. 그만큼. 그래서 100m를 달리는 선수는 오직 그 레인 안에서 목표를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각자 다른 레인에 서 있는 거예요. 다른 레인에서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똑같을 수도 없고요. 그렇게 돼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그 길이 다 다르게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좀 더 앞에 갈 수 있어요. 어떤 사람 좀 뒤에 처질 수 있지만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그 레인에서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나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요한의 레인이 더 편한 것 같아. 저 길이 더 좋아 보여. 이게 뭐예요? 비교 의식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는 나만 보고 뛰어라야 돼. 우리가 그 레인에 뛸 때 주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만 보고 뛰는 거예요. 주님께 저기 계시니까 내가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그게 우리의 삶의 자세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교하는, 옆을 쳐다보는 비교를 멈추고요. 위를 봐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만을 보며 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채널을 하나님께 고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주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길 원하는지, 주님을 향해서 마치 라디오의 채널을 맞추듯이 우리의 주파수를 맞추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레인, 그 길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비교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예수님의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내가 무슨 상관이냐. 그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내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라라. 우리 남은 인생이 다른 사람을 구경하느라고 휘청거리고 남의 인생 때문에 내 인생 어려운 날마다 비교함으로 비참해지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내가 덧입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아들까지 바쳐가며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다. 내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스스로 인정하고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길, 그 길을 완주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활의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손에 못 자국나고 옆구리에 창을 맞은 그런 상처 입은 모습으로 나타났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나타나셔서 제자들을 사랑으로 감싸주고 있습니다. 비교하며 어려워하는 그들을 보면서 비교하지 말라, 나만 보고 나만 따르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치, 우리의 가치는 성과에 있지 않고요,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하는 그 관계 속에 나의 가치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남의 자리를 맡긴 게 아니라 나에게 맡긴 양떼가 있습니다. 나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라고요. 옆 사람 인생 참견하느라 마음 흩지지 마시고 오직 나만 따르라 하신 주님의 음성을 삶 속에 적용하며 살게 되길 바랍니다. 비교는 도둑입니다. 비교하다 보면 내 마음, 내 기쁨을 다 빼앗기죠. 그리고 나의 사명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비교하다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며 사는 자가 아니라 비교를 멈추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과 그 사랑과 은혜를 때마다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비교의 지옥에서 탈출해서 주님과 단둘이 걸어가는 나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